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새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또 목양자님께서 새해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연도 단위, 또 일 단위, 월 단위로 끊어주셔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연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한 번씩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셨다. 참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주님 올해 2026년도에도 지난 지금까지의 주님께서 은혜롭게 이끌어주셨던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26년도에도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된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지금 성경 연대기 개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또 별도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게 꼭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보면요. 17세기까지는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인물이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연대를 구했고 기본적으로 성경 내용을 기반으로만 해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역사가 그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언제 발생했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연결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한 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8세기에 들어와서도 사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과거에 쓰여졌던 책들을 위주로 한번 대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까 그 제임스 어셔의 시대로부터 큰 이제 진전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드디어 19세기에 들어서서야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시기가 도래됐고 이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연대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자매님, 김준 자매님 혹시 안 보시면 이쪽으로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사실 깨림직한 게 계속 있었는데 이 이집트 고고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카르낙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많은 신전 중에 아주 유명하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 역사, 고대 역사 3000여 년간 대부분의 시기에 사용되었던 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이 시삭의 제위 일시, 그 다음에 가나안을 원정했던 그때를 계산을 해서 르호보암 5년의 연대가 확정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한 결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카르낙 신전 부조 뒷부분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전후 관계가 조금 제가 다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아까는 이집트였죠?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기도 역시 고고학이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주 고운 그 모래나 그 모래로 만든, 모래도 아니죠.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점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고요. 점토판 혹시 점토판 보신 적 있으세요? 쇠기 문자가 막 박힌? 저희 가족이 어제 그 인천에 있는 국제 문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점토판 몇 개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점토판이 크지 않아요. 한 핸드폰만 해요. 보통 요만한 점토판을 두께도 이거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조그만 쐐기 모양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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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굳힌 거예요. 굳혔는데 다른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중에 전쟁 나고 이러면 불타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집트 고고학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도 다 돌에 새겨진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그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은 보통 전쟁 나면 다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불을 지르고 났더니 점토판이 더 잘 부어져서 더 잘 보존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이 수십만 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성경 연대기와 관련된 성경에 있는 연대기가 어떻게 구축되었느냐, 그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길면 다다음 주까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 과정을 제가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중반에, 그러니까 1800년도 한 20년대 요때에 이란의 베이스툰이란 지역에서 발견된 베이스툰 비문이 있습니다. 발견되었다고 얘기하기 조금 뭐할 정도로 그 자리에 그냥 수천 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 군인이 지나가면서 어? 저거 뭐야? 하고 발견을 했다고 항상 우리가 뭐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 항상 유럽 기준이에요. 아, 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런 것도 다 유럽 기준이에요. 그 베이스툰 비문에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진 쐐기 문자가 존재했는데 그것을 해독을 해서 아카드어라고 하는 언어의 쐐기 문자를 해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고 일본어, 중국어 있고 옛날에는 아카드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아카드어의 큰 뿌리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어가 있고 또 다른 뿌리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사실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유사했고 거의 사촌지간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묶어서 아카드어라고 합니다. 아카드어라고 하는 고대에 지금은 말하는 것도 소실됐고 문자체계도 소실된 이 언어가 해독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자 이제 아카드어가 해독이 되니까 에포님 연대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포님 연대기 가 이제 읽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 에포니 면대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 사실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막 쐐기 문자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뭐라고 쓰여진 거야? 라고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 이런 것들이 해독이 되면서 특정 요 점토판에서는 아, 여기는 어떤 연대기가 쓰여져 있구나. 요거를 해독이 되었고, 그 아시리아의 에포님 연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기를 쭉 알게 되었는데, 이 연대기가 상대 연대인 거예요. 뭐, 세종대왕 다음, 세종대왕 1년, 2년, 3년, 4년 했고, 그 다음에 누구 왕 몇 년 몇 년. 근데 그게 과연 과거에 딱 지금으로 기준으로 치면 주전 몇 년이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볼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에포님 연대기에 일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 요 일을 통해서 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서 요 부르사갈의 일식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건을 시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763년 6월 그것도 15일 낮 몇 시 딱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대가 쭉 되어 있던 중간 한 딱 지점이 아 요때가 주전 763년 6월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와 아래의 전체가 절대 연도로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아시리아 제국 전체의 연대가 절대 연대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이 서기 2026년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후 2026년인데 요거와 같은 체계로 주전 몇 년 이제 요렇게 환산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한 거고요. 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베이스툰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툰 비문은 요 지도를 보시면 요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이고요. 현재 여기 이라크 지역이고 요쪽이 크게 그 이란입니다. 요 가운데 좀 점 찍혀 있는데요. 빨간 점. 여기가 베이스툰 지역인데요. 요 지역을 관통하는 게 이제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그로스 산맥은 예전부터 요 이라크 지역,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현재 이란으로 넘어가는, 옛날로 치면은 메대와 페르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아주 험준한 산맥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지나다닌 그 영상들 보면은 정말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뭐 군대가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 자그로스 산맥을 관통하는 그 지점에 베이스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란과 이라크 경계고요. 이 경계 왼쪽에 여기가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란의 수도, 현재 수도 테헤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다드와 테헤란 그 중간쯤이네요. 옛날에는 뭐 요런 기준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여기쯤이었고요. 요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 이제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이제 여기 베이스툰이란 지역이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입니다. 이 베이스툰은 옆으로 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하마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서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되게 시골이에요. 지금 가면 뭐 건물도 없고요. 그냥 황량한 그 광야 같은 곳에 큰 돌산만 있는 지역입니다. 하마단. 요 밑에 보면 제가 엑바타나라고 써있죠. 혹시 엑바타나가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고레스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바로 그 수도가 여기 엑바타나입니다. 그래서 요 하마단이 현재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메대의 수도이자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나서 수도로 만들어서 세웠던 초기 그 엑바타나고, 페르시아는 이후에 안정적으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을 때는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사 또는 수산, 여기에 수도를 세웠고, 근데 그 이후에도 아래쪽은 더우니까 요 엑바타나 여기를 이제 겨울에 겨울 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던 때예요. 요 남쪽으로 요쪽에 이제 베이스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비스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를 한번 제가 그 구글에 스트리트 뷰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요 지점입니다. 앞에 연못이 꽤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색에 약간 아이보리색에 거대한 돌산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다 돌이에요. 나무 한 그루 자라기가 어려운 돌입니다. 이 돌에 돌산 가운데 보면 요 가운데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좀 뭔가 공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밑에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요게 바로 이 위쪽에 있는 것이 다리우스 대부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리우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리우스가 아니라 에스라서의 성전을 잠시 짓지 못하게 했던 그 다리우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그 뭐죠? 다리우스 대왕. 그 다리우스 대왕이 새긴 다리우스 대부조가 있고 여기가 돌산이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이후에 뭐 파르티아 부조, 와크프 부조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한 지점은 요 다리우스 대부조예요. 다리우스 대왕이 원래 처음에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리우스는 고레스의 정통 자손이 아니라 고레스의 그 할아버지의 이제 반계로 내려오는 부분이 그 자손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리우스가 세운 메대 페르시아를 아니요. 고레스가 세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왜냐하면 고레스와 자기와 혈통이 같아지는 그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아케메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조는 아케메네스다라고 이야기한 게 다리우스 쪽만 왕만이 아니라 나도 정통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리우스가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9명의 반란을 반란 왕들을 진압하고 이렇게 거대한 돌을 깎아가지고 부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고요. 요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기 신하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돌에다가 자기 그 부조를 세워놨어요. 이게 사실 그이 높이가 한 3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 땅에서 보면은 한 50미터 정도 높이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앞에도 원래 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산이 있으니까 돌이 막돌 무더기가 있잖아요. 자기 부조를 세워놓고 그 앞에 돌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되게 이제 허공에 뜬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앞이 거대한 평원 지역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걸 다볼수 있게 이 9명의 포로들과 내가 이 포로들을 진압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게 해놨어요. 요 아래쪽 옆쪽 막 이런 데 보시면 뭐가 자글자글자글하게 있죠. 요게 쐐기 문자입니다. 요게 쐐기 문자예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제타 스톤을 배웠었죠? 로제타 스톤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이집트 신성 문자 하이에로글리프가 있고요. 그 아래에 민중 문자가 있어요. 신성 문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필기체처럼 막 이렇게 쉽게 쓰려고 했던 민중 문자가 있고 그 아래쪽에 그 당시에 그 로제타 스톤을 만들었던 그리스의 왕이었어요.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그 프톨레미스가 자기의 언어였던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해서 3개 언어로 썼기 때문에 요 그리스어를 알고 있어서 요게 이제 해독이 됐다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이 베이스톤 비문이 해독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 대부조는 이큰이 그림 아래에 고대 페르시아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엘라머가 적혀 있습니다. 엘라머에는 고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엘라머는 그냥 고대어예요. 지금은 없어요. 페르시아어는 최근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0년도 채안 됐어요. 최근에까지 페르시아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고대 페르시아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문의 왼쪽에 아카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바빌로너예요. 바빌로너와 아시리아어는 뭐 우리말과 뭐 어디죠? 경상도 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빌론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서로 말도 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이세 개가 다 쉽진 않아요. 로제타 스톤에서 고대 그리스어는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도 고대 그리스어를 알고 있는 학자들이 유럽에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로마를 통해서 이미 많은 책들과 이런 것들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임에도 고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1800여 년간 그게 끊기지 않고 지속이 된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어, 엘라어, 바빌로너는 이미 사라진 지 1000년이 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페르시아어부터 복원이 필요했습니다. 1800년 초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비문이 수없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부분적으로 해독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알 수가 없었어요. 외계어 같은 거예요. 외계어. 이 쐐기 문자는 그 로제타 스톤에 있는 이집트는 상형 문자라고 해요. 그 그림, 뭐 이렇게 새 그림도 있고, 뭐죠? 뭐 원숭이 그림도 있고 해 그림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있는데 쇠기 문자는 예전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설각 문자라고 얘기를 했었나? 그 한자가 어려워서 그냥 쇠기 문자가 더 쉬워요. 에? 아, 맞아요. 설형 문자. 예. 그게 설자가 아마 쇠기 설자일 겁니다. 그냥 쇠기 문자. 요게 더 말이 편하죠? 쇠기 문자는 그냥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걸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또는 꼬다리로 뽁 이렇게 찍고 이런 걸로만 돼 있어서 사실 더 어려워요. 상형 문자는 좀 우리 보이잖아요. 새 그림 있으면 이게 일단 새 같잖아요. 근데 쐐기 문자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에 있는 수많은 천재들이 이걸 다 하기 시작을 했고 1800년대 초반에 영국 군인 헨리 롤린슨 이 사람이 군인이었지만 또 언어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베이스툰 비문을 분석해서 이 분석하는 과정을 제가 찾아봤는데, 어휴,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베스툰 비문을 하나하나 그다음에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되어진 것들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증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연구를 한 결과 올드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어의 알파벳을 다 풀어내게 됩니다. 군인이 이거 할 시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프랑스나 영국은 군인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학사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은 1차 대전에서 그 여러분 그 혹시 양자역학에서 유명한 슈레딩거라는 사람 있죠? 그 슈레딩거도 1차 대전 전쟁통에 그 공식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요 헨리 롤린슨도 군인이었지만 여기 와서 베스툰 비문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 탁본을 떠서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이걸 막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쿵 저러쿵 해서 고대 페르시아어가 이제 해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로제타석에서 그 세 개의 말이 이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은 언어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 처음에는 이게 어느 나라 문자 어느 나라 언지 뭐가 뭔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뒤에 맨 나중에 아 여기는 바빌론 언어고 여기는 엘람어고 여기는 페르시아어고 이게 다 또 같은 내용을 담은 거고를 이 사람들이 밝혀서 알려준 거지. 우린 처음에는 이게 서로 다른 말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또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던 때에 있죠. 뭔가 독특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 페르시아어를 이제 해독을 한 이후에 가정을 한 거예요. 아, 여기는 다른 언어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거야 라는 가정하에 이제 언어를 시작을 했고 잘 살펴보니까 이게 다리우스라는 거는 이제 페르시아어를 해독을 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여기 이 그림들 위에 있는 언어도 다 페르시아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다리우스가 반란들을 진압하고 새긴 부조구나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딱 생각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에 가장 이제 많이 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카드인들이었어요. 바빌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바빌론 사람들을 위해서 바빌론 언어도 넣어놨겠거니 하고 이제 찾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니까 다리우스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으면 이게 다리우스 왕을 뜻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아홉 명의 반란군들의 여기 다 써 있어요. 누구. 그러니까 이 말들도 여기 있겠지 하고 그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들이 다리우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고 하다 보니까 아카드어가 하나의 쇠기 기호가 표의 문자이기도 하고 표음 문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거 이집트 언어하고도 똑같아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예요. 소리만 나타내요. 우리가 가방 할 때 가와 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지만 그 두 개가 가방이라고 음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카드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카드어도 한글처럼 표음 문자예요.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기만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글자 체계 자체가 뜻도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렇게 요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해독이 급진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알았다고 왜 급진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이 지나서 1857년경에 이제 영국의 왕립 아시아 학회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아 아카드어가 해독이 완료됐습니다. 땅땅땅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게 다 해독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어가 이제 여기서 해독이 됐으니까 아시리아어도 거의 똑같아요. 예. 네. 사실 이제 저는 요거 준비한다고 한 지난 1, 2년간 아시리아의 쇠기 문자들 요것들을 좀 공부를 조금 해봤었어요. 특히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산헤립 그 다음에 바빌론의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죠? 가장 많이 하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차르라고 하는 요 왕의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보고, 또, 이거 더 들어가면 저도, 딴 길로 빠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아시리아어가 바빌로니아어와 동일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아시리아어 단어 몇 개를 공부를 해보고 바빌로니아어를 봤는데,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툰 비문이 이제 해독이 됐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란 서부 베이스툰에서 고대 페르시아 비문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중에 다리우스 대부조의 쓰기 문자들로부터 줄줄이 줄줄이 해독이 되면서 바빌로니아어, 그리고 바빌로니아어와 같은 아카드어의 계통인 아시리아어가 해독이 됐다. 여기까지가 아까 그 3단계에서 1단계입니다. 한 5분 정도만 2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카드어가 해독이 됐어요. 이러니까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새 시대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책들이 가득 있어요. 다 영어로 써 있다 쳐요.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가 얘가 이제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책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거를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점토판 중에 점토판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하기 시작, 처음에는 점토판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웨 같은데 그 니누웨 도서관이 발굴이 되면서 그 도서관에만 수십만 개의 점토판이 발굴이 되니까, 와, 이거 완전 1800년도 후반에는 고고학자들이 물 만난 물고기들이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그때 반짝했던 고고학자들, 지금은 좀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딱 그때 절정기였습니다. 다 이것저것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에포님 연대기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에포님이란 단어는 그냥 아시리아 단어니까 이건 굳이 그냥 고유 명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지금은 우리 간편하잖아요. 2025년에서 내년에는 무슨 해예요? 그럼 2026년 이렇게 숫자 하나씩만 더해가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숫자도 없었을 뿐더러, 이게 통용화된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 각자가 그냥 알아서 연도를 따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연도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관직자 한 명, 고위 관직자 한 명의 이름을 그 해에 이름으로 부르는 연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직자를 아카드어로 우림무라고 해요. 그래서 관직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 말고 관직자.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외교부 장관, 이런 고위 관직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늘은 너의 이름으로 이 해의 해를 붙이자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그 사람의 그것을 림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결이 돼요. 올해는 마리아의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문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맨 앞에, 요즘 문서는 뭐 2026년 1월 3일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마리아의 해. 그다음에 무슨 월, 며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월이,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올해는 마리아의 해, 내년도에는 김덕희의 해로 정해졌다. 이제 이런 말들을 줄줄이 붙여놔요. 그 이제 점토판이 이제 수천 개가 나오니까 쭉 이어서 그 연도를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 왜냐면 왕은 한 사람이 1년만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직자들은 대부분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직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제 이런 관리, 이 관리의 이름을 림무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해, 그 다음에 뭐, 사만후의 월에 어디에서 전쟁을 했다. 그럼 이제 그게 날짜,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지 비석이나 이런 데만 새겨놓는 게 아니라 경제 문서, 조약, 비문, 왕실 기록 이런 데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 연대기라는 게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리아는 생각보다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성경에서 아시리아의 왕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디죠? 그 아마도 디글라필레셀 정도 주전 한 700년대 초반 요 정도일 텐데요. 아시리아는 고고 아시리아는 주전 1900년도까지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 시대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시리아가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진 않았고 요때는 좀 약소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뭐 정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인들, 트레이더였어요. 아시리아의 위치를 딱 보면은 여기 아주 중간에 남쪽에 바빌로니아, 위쪽에 아나톨리아에서 중간에 교역을 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여가지고 이 아시리아 상인들은 막 오고 가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쾰테페라고 하는 현대, 여기 옛날 이름이 카넬시인데 아시리아인들이 부르던 카넬시의 지역에 하부 도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업타운이 있고 다운타운이 있어요. 이 다운타운에서 시장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막 일하던 아시리아 상인들이 그 연도 날짜를 써야 되잖아요. 이 날짜는 여기는 지금 쿨테페는 히타이트 땅인데 자기네 나라 아슈르 자기네 나라에서 쓰던 그 연도 연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거래를 하고 그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뭐죠? 점토판에 그 연도 너 나랑 요때 계약을 했다 이런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 본국에 있는 연호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 주전 19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무려 250년간 이 쾰테페가 발굴이 되면서 여기에 또 몇만 개의 점토판이 나왔고 그 점토판 앞뒤로 이 에포니 면대기가 다 써 있던 거예요. 네. 에포니 면대기가 써 있고 중간에는 뭐 다른 얘기가 있었겠죠. 너 나한테 이때 돈 얼마 주기로 했다 그런 거 다 떼고 위아래에 이제 연대기가 써 있던 거죠. 요 시기는 대략적으로 창세기의 족장 시대. 그리고 우리가 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 왕이거든요. 이 함무라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들을 알 수 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게 아까 그 이제 성경에 있는 연대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즐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또 알기로 원하오며 이 모든 것들이 또 합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